저희 교직원들은 아침마다 경건회를 갔는데 그 경건회를 가질 때마다 매일마다 성경을 10장씩을 읽습니다. 시간이 참 많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10장씩 읽는데 지금 벌써 올해만 이제 이독이 조금만 더 읽으면 이제 이독을 하게 되는데요. 참 감사해요. 매일 아침마다 풍성하게 말씀을 읽고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성경을 읽는 중에 저의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았던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함께 읽어가는데 제 마음에 쿵 하고 다가오면서 시선을 사로잡았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13절 말씀입니다.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너는 힘을 내라, be strong. 예, 힘을 내라. 이 말씀을 딱 읽는데, 와, 저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랐어요. 너는 힘을 내라. 우리와 우리의 성읍의 사람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대로 선하게 이끌어 주신다. 이 사실을 딱 읽는데, 얼마나 마음에 은혜가 되든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이번 주 설교는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지쳐 계신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힘을 내라. 너는 힘을 내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와 우리의 성읍의 사람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오늘 저는 지친 영혼들의 회복을 경험하라 13번째 설교를 진행하면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힘을 내면 반드시 승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말씀을 제가 딱 준비하는데 정말 우리 이 시대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힘을 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 시대에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암몬 백성들과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었던 이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서 나라의 통치를 잘했어요. 그래서 강성대국을 이루게 되었어요. 정말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고 정말 평통한 나라가 되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렇게 나라가 강성한 나라가 되었지요. 주변의 나라 국가들이 이 이스라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조공까지 바칠 정도로 굉장히 힘 있는 나라가 되었어요. 역시 다윗도 주변의 나라들에게 선의를 베풀었어요. 호의를 베풀었죠. 선정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정말 서로 분위기가 좋았어요. 서로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 중에 한 나라가 바로 이 암몬 나라인 나하스 왕이 통치하는 암몬 나라가 있었어요. 이 암몬 나라의 나하스가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되었어요. 이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기 위해서 다윗왕은 조문사절단을 보내게 되는 거죠. 이 조문사절단을 보냈는데 뜻하지 않게 이 나하스 왕의 아들이 하눈이라고 하는 아들인 왕을 이어받게 되는데 이 한눈이 이 암몬 백성들의 그 지방에 방백들이 모여서 한눈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을 존경하기 때문에 다윗이 조문사절단을 보낸 게 아닙니다.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서 전복시키고자 하는 계략이 있기 때문에 저들이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을 그냥 돌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얘기한 거예요. 그 말에 속아 넘어갔죠. 넘어져요. 그 말에 싹 넘어가서 이 한눈이 어떻게 하느냐면 이들의 수염을 다 깎아버리고 이들이 엉덩이가 다 드러날 정도로 옷을 다 잘라버리고 아주 수치와 부끄럽게 해서 돌려보냅니다. 결국 이런 일도 인하여서 서로의 감정이 상하게 되었고 그 감정이 상하는 가운데 이 암몬 백성들이 드디어 반기를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군사를 조성하고 저희를 적질 우리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해 하려고 하는 계략을 세워요. 그러던 중에 생각해 보니까 자신들만의 힘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상대하기에는 너무도 힘이 약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당시에 아람 백성들에게 도움을 청하는데 어마어마한 금, 이 은 3천 달란트를 주면서 즉 34kg 정도 되는 아주 어마어마한 금, 정말 어마어마한 큰 돈을 주면서 용병을 삽니다. 2만 명이 넘는 용병을 사오고 3만 2천 개가 넘는 병거들을 들여옵니다. 어마어마하게 군을 이 전쟁을 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의기양양하게 이스라엘 앞에 진을 치고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이때입니다. 이때에 이 사실을 전해들은 다윗이 자신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명령을 하는 거죠. 너는 전략적으로 잘 세워서 전쟁을 대비하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요압 장군은 전쟁을 대비합니다. 전쟁을 대비해요. 그런데 이 요압 장군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압 장군은 자신의 동생이었던 자신 못지않은 용장이었던 이 아비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힘을 내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와 우리 백성의 성읍들의 사람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힘을 내자. 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전체의 이야기죠. 이 전쟁은 바로 단순한 아람과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내자 하는 거죠. 두려운 상황입니다. 저들은 자신만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아람 사람들까지 동원해서 병거 3만 2천 대를 동원하고 2만 명이 넘는 군사를 동원해서 지금 바로 코앞에 이 진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려운 상황이죠. 무서운 상황이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수많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이렇게 수많은 대적들이 공격해 오기도 하고 때로는 오해에 쌓여서 수많은 마음의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치고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갈등과 다툼의 중심에 서서 어쩔 수 없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면서 지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원치 않게 수많은 영적 전쟁의 중심에 서서 힘겨운 인생을 버텨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때로는 대부분 수세에 몰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당당히 이기고 당당히 승리하고 당당히 승리를 선언하면 좋은데 그런데 대부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뒤로 물러가고 도망치고 늘 주눅들어 있고 늘 수세에 몰려서 어쩔 줄 몰라 방황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신앙의 사람들이 오늘 요압 장군이 보였던 대로 우리 힘을 내자 우리와 우리의 성읍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 힘을 내자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선하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땅히 그렇게 반응해야 맞지만 그렇게 반응하기보다는 오히려 뒤로 물러나고 오히려 지쳐있고 오히려 낙심하고 뒤로 숨고 하는 일들이 대부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뭘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메시지는 뭘까? 너는 힘을 내라. 너는 힘을 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힘을 내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영적 교훈은 뭘까? 그 영적 교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끝까지 책임을 가지고 고난의 길을 함께 갈 동역자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동역자를 세우는 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영적 교훈이 뭐냐? 바로 정말 끝까지 같이 갈, 끝까지 함께 갈, 고난의 길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 동역자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주례를 하면서 부부의 관계는 동업자가 아니고 동역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업자는 자기에게 손해가 되거나 희생을 해야 되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역자는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 힘을 보태서 그 무거운 짐을 나눠지는 것이 동역자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찾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믿음의 동역자를 찾아야 합니다. 요즘 계속 새벽의 묵상 본문이 비극적 영웅인 12대 사사 삼손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사에 비해서 삼손은 유독 성경의 많은 분량을 차지하면서까지 그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 그의 이야기를 아주 상세하게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공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가 실패한 이야기, 하나님을 저버리고 여인의 마음을 빼앗기고 망가지고 부서질 대로 부서지는 그 비극적 영웅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주 비극적인 영웅인 이 삼손을 하나님은 끝까지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사용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그에게 있어서 특별한 것이 있었는데 그 특별한 것이 뭐냐면 힘이 세다는 거예요. 힘이 세다는 거예요. 다른 사사들을 보면요. 다른 사사들을 보면 전쟁을 할 때 같은 동족과 함께 힘을 합해서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유독 삼손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 혼자 나가서 잘난 척했어요. 자기 혼자 나 전쟁을 치러 물론 자기 혼자 나가서 전쟁을 치러도 아무런 문제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나귀턱뼈로 들어서 단숨에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때려 죽일 정도로 아주 힘이 어마어마하고 용맹한 사람이었지요. 물론 혼자 싸워도 그렇게 무리함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비극적 영웅이라 말하고 있어요. 그에게는 동역자가 없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비슷한 것이 뭐냐면요, 사람은 돈이 있으면 돈 자랑하고 싶고요, 지식이 있으면 지식 자랑하고 싶고요, 힘이 있으면 힘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다 동일한 것 같아요. 남보다 좀 더 많이 배운 스펙이 있으면 그 스펙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 있잖아요. 남보다 좀 더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본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역시 이 삼손도 역시 아마 힘이 있으니까 그 힘 자랑하고 싶었던 거겠지요. 그래서 맨손으로도 사자를 찢어 죽일 정도로 그렇게 대단했던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자신의 힘만 믿고 동역자 없이 홀로 유독 일하게 되면서 결국 그는 비극적 영웅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홀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혼자 묵상 잘하고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굳이 교역자의 지도 없이 교역자의 도움 없이 혼자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잘하는 것일까 하는 거죠. 내 곁에 믿음의 동역자들, 내 곁에 기도의 중보자들이 없이 나 혼자 잘하면 되는 것일까? 그것이 진짜 잘하는 것일까? 나 혼자 뭐 교역자들 지도 없이도 얼마든지 나 혼자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이 정말 잘하는 것일까 하는 거죠. 내가 지쳐 넘어질 때 나의 곁에 있는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 내 곁에 있는 나의 중보 기도자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나에게 사랑의 조언을 해주고 나의 손을 잡아 일으켜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요압 장군이 전쟁을 대비하면서 전략적으로 준비한 내용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전략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는지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잠시 읽겠습니다.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자, 이스라엘 군사들 가운데 이들도 역시 이미 뽑혀진 자들입니다. 나름대로 소위 힘도 있고 소위 전쟁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지요. 훈련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압 장군은 어떤 일을 진행하냐면 뽑은 자 중에 또 뽑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예 용사들을, 정예 병사들을 세우는 일들을 진행하는 거죠. 최고의 용사들을 세우는 거예요. 담대하고 용맹스러운 그런 병사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의 아우 아비세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너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요압 장군이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군사들 가운데 뽑은 자 중에 뽑은 더 뽑는 일들을 진행하죠. 정예 용사들을 뽑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두 부류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남아있는 모든 군사들을 자기의 동생 아비세에게 다 맡기고 수하에 맡기고 그리고 나서 양쪽에서 대비하고 있다가 만약에 한쪽이 약해지면 너가 나를 도울 것이고 너가 약해지면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압 장군의 전략은 한마디로 함께 전쟁을 치른 믿음의 동역자부터 세우는 일을 제일 먼저 합니다.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갈 동역자를 세우는 일을 제일 먼저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고난의 길에 함께할 동역자가 있습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나의 일에 관심을 가져주고 나를 응원해 주고 오늘 이 요압 장군이 동생 아비세에게 너는 힘을 내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 함께 힘을 내자,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대로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용맹하게 그렇게 신앙적으로 도전해 주고 신앙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은 마치 영적 전쟁터입니다.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어떤 대접들이 여러분 코앞에 다가와서 여러분들을 두렵게 할지 누구도 모릅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런 상황이 되면 다들 다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수세에 몰리게 됩니다. 어쩌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이 상황을 이기지? 두려워 떱니다. 중요한 것은 요압 장군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 그것은 바로 믿음의 동역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찾으십시오. 교인들을 보면 종종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채 혼자 신앙생활을 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관심 하지 마세요. 저는 참견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 연락도 하지 마세요. 전화도 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알아서 신앙생활 할게요. 두려워요. 걱정이 돼요. 걱정이 돼요. 알아서요? 알아서 됩니까? 정말 알아서 혼자 누구의 관심도 안 받고 누구의 참견도 듣지 않고 혼자서 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승리의 방법은 뭐냐면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의 방법입니다. 왜 그럴까요? 전도서 4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화가 있으리라. 분명히 전도서의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분명히 우리는 넘어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는 넘어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동무가 있을 때 일으켜 주거니와 만약에 그를 도와줄 자가 없으면 그에게 화가 임하리라. 하나님께서 동역하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선한 목자 유기성 목사님 교회 유기성 목사님께서 이런 글을 썼어요. 한 사람만 더 함께하여도 라는 글을 썼어요. 한 사람만 더 함께하여도.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는 이 말씀으로 묵상한 내용을 기록한 글을 봤습니다. 왜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에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일깨워줄 누군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 증인된 모습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그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하겠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마음을 가진 한 사람만 더 함께하여도 힘이 나는 세상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와 같은 마음, 내 마음에 공감해주는 그 한 사람만 내 곁에 있어도 내가 힘이 나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 절망이죠. 내 곁에 아무도 없다. 내가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데, 내가 이렇게 외로운 시간들을 보내는데 내 곁에 아무도 없다.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도 아무도 없고, 나를 격려해 주고 응원해 주고 그래 너는 힘을 내라, 너를 힘을 내라 그렇게 얘기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그러나 그 일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동역입니다. 동역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더해지는 거예요. 보태는 거예요. 힘을 보태는 거예요. 응원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 주는 거예요. 등을 두들겨 주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누군가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적 교훈은 뭐냐면 수시로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수시로 서로를 축복해 주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오늘 13절 전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 위하여 힘을 내자. 여러분 누구에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군사들 가운데 뽑혀진 자 중에 뽑혀진 자들 정의 용사들에게 이게 외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자신의 동생이었던 아비새에게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13절에 보면 특이한 것을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짧은 구절 속에 보면 우리라고 하는 이 표현이 세 번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세 번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강조를 의미합니다. 우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공동체, 한 생명, 한 뿌리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너와 나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너와 내가 따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의 일체된 몸, 공동체, 한 생명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정말 성격도 다양하고 주장도 다양하고 원하는 것도 다양하고 다 다양합니다. 정말 열이면 열 다 다릅니다. 어떻게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의 일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를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주장하지 않고 우리를 생각할 때 때로는 양보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뜻이 있지만 때로는 접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따라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것을 섬겨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되는 거죠. 우리. 바로 이 요압 장군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은 바로 뭐냐면 나만 생각해서는 심각한 위기의 상황이 되지만 우리를 생각할 때는 그때는 어떤 장애도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양정교회는 정말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 바랍니다. 정말 각 개인의 목소리만 커지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우리를 생각하는 공동체, 그래서 서로 생각을 같이 모아가고 함께 하나를 이루어가는 그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누구를 위하여 힘을 내야 됩니까? 누구를 위하여? 오늘 본문이 얘기하죠.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얘기합니다. 요압 장군은 참 지혜롭게 전략을 짭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 힘을 내냐면, 언제냐면 나는 무엇을 위해 힘을 내어야 되는가를 알 때예요. 나는 무엇을 위해 힘을 내어야 되는가. 다시 말해서 내가 목표가 있으면 힘을 냅니다. 그런데 목표가 흐려지거나 목표가 사라지면 힘을 내지 않아요. 목표가 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힘을 냅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다시 도전합니다. 다시 달려갑니다. 계속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러나 목표가 흐려지거나 목표가 사라지게 되면 힘을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완전히 힘 빠진 채로 주저앉아 버립니다. 요압 장군은 바로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성들에게, 이들에게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죠. 여기서 이 너는 힘을 내라, 힘을 내자고 외치는 이유는 결국 서로에게 힘을 북돋아서 사기를 높여주기 위함이죠. 사기를 높여요. 우리 힘을 냅시다. 우리 성도들 같이 볼 때마다 우리 힘을 냅시다. 우리 힘을 냅시다. 힘을 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힘을 냅시다. 앞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을 위해서 힘을 냅시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힘을 냅시다. 힘을 냅시다. 그러면 서로 지쳐있다가도 서로 사기를 북돋아주고 그래서 서로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없던 힘도 생기게 되고 없던 열정도 생기게 되고 없던 사명과 책임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양정교회가 서로를 만날 때마다 볼 때마다 서로 부정적인 얘기, 불평의 얘기, 비판의 얘기를 하기보다는 그것은 전혀 힘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서로에게 전혀 힘이 되지 않습니다. 힘 빠지는 얘기예요. 힘 빠지는 얘기, 힘이 되는 얘기, 사기를 북돋아주는 얘기는 뭐냐면 서로를 볼 때마다 축복하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까지도 왔습니다. 조금만 더 갑시다. 힘을 냅시다. 힘을 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잘해왔습니다. 지금도 잘했습니다. 앞으로 더 잘할 것입니다. 힘을 냅시다. 서로를 볼 때마다 축복하고 격려해 줄 때 우리 양정교회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고 건강한 공동체가 돼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함께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가 늘 비판의 소리만, 늘 부정적인 소리만, 늘 불평의 소리만 가득한 공동체가 된다면 그 공동체에 있는 것이 행복하시겠습니까?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서로를 만날 때마다 축복하고 서로를 만날 때마다 격려해주고 그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을 냅시다. 지금까지도 잘했지만 힘을 냅시다. 그러면 없던 힘도 다시 생기게 되고 다시 사기가 막 북돋아지고 그리고 다시 힘을 내게 되는 거예요. 현대의 가장 큰 변화는 나와 생각이 좀 다르면 적을 만들고 편을 가리고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두드러진 세상의 풍조가 그래요. 나와 생각만 다르면 무조건 적을 만들어요. 편을 갈라버리고 공격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컫는 우리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이것은 망하는 길이잖아요. 최근에 제 개인적인 SNS에 평소에 답답했던 제 마음의 속마음들을 꺼내어서 글로 표현을 했어요. 표현을 했는데 내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냥 놔두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곧 삭제를 했어요. 그냥 제 마음에 들었던 이 속 답답했던 속마음을 글로 표현해서 저 개인은 속이 시원했는지는 몰랐지만 그런데 이 글을 읽는 또 다른 누군가는 마음이 불편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옳지 않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삭제를 했어요. 그리고 마음에 다짐했어요. 이제부터는 부정적인 얘기, 비판의 얘기는 하지 말자. 이 얘기는 내가 안 해도 또 다른 누군가가 연일 계속하고 있으니까 안 해도 되겠다. 따뜻하고 정감 있는 이 글을 쓰자. 그랬어요. 그런 다짐을 했어요. 이런 사회적 풍조가 만연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해 주는 겁니다. 비판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넌 안 돼, 넌 그래서 안 돼, 너 내려와, 이게 아니라 정말 서로를 격려해 주고 축복해 주고 잘해왔으니까 조금만 더 잘하자, 조금만 더 힘내자, 이렇게 응원해 주는 것이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만나는 사람들마다 통할 수 있는 인사가 뭔지 아십니까? 누구를 만나도 어느 자리에 가도 통할 수 있는 인사. 요즘 많이 힘들죠? 힘내세요. 제가 함께 할게요. 제가 기도해 줄게요. 해서 어깨를 두드려 주는 거. 여러분 어디 가나 다 통할 수 있는 인사예요. 누구를 만나도 다 통할 수 있는 인사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체의 기관들은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여러 기관들이 서로를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서로를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있어요. 허파는 피에 산소를 공급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고, 심장은 온몸에 피를 공급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고, 위장은 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고, 또 우리의 머리는 우리의 몸이 바르게 쓰여지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어요. 아, 나만을 위해 존재하는 게 없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체의 구조를 생각해도 모두가 다 서로를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거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도 전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 힘을 낼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면 우리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영적 교훈은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힘을 내자는 겁니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힘을 내자. 13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하나님께 맡기면 그가 선하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신뢰입니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요압은 분명히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여 주실 줄 믿는 믿음과 신뢰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이런 아직은 결과는 잘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선하게 행하여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에요. 이게 확실한 거죠.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용기를 내어라. 만사는 야훼께 맡기고 힘을 내어 교례를 지키고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지키자. 문제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쉽지 않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쉽지 않아요. 뻔히 알지만, 알지만 안 돼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어떻게 해석했냐면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저버리지 말자. 어떤 상황이 되어도, 어떤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저버리지 말자. 이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다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얘기합니다. 들은 바, 본 바, 만진 바 얘기해요. 이것은 상상과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체험적인 것이에요. 실제 체험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은 그냥 이론적이고 상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실제 체험할 수 있는 본 바, 들은 바, 만진 바 될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에 나의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수세에 몰려서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아도, 내가 보기에는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끝났다 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패했다고,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다 실패했다 라고 손들기까지는 실패한 게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는 실패했어도 그 길이 또 다른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성도들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신앙적 회의를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평생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남은 거 아무것도 없다. 내 인생이 고작 이거 되려고 내가 신앙생활 했나? 내가 고작 이렇게 내 인생 이렇게 되려고, 이렇게 초라한 인생 되려고 내가 그동안에 그렇게 몸바쳐 충성하고 그렇게 헌신하며 기도하며 살아왔나? 결과가 좋지 못할 때 우리는 신앙적 회의를 느낍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전혀 신앙생활 하지 않고 정말 자기만 알고 안하무인으로 살았던 사람은 너무 떵떵거리고 잘 사는 모습들을 볼 때, 그들이 하는 일들마다 잘 되는 모습들을 볼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무슨 의미야?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 잘해왔는데 내 인생은 이렇게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니 신앙생활 안 하는 저 사람들은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살아가는데, 하는 일들마다 저렇게 잘 되는데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인가? 아니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여기셔서 그것을 끝까지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30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자라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힘을 내면 반드시 승리합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더더욱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끝까지 책임을 가지고 고난의 길을 함께 갈 동역자를 찾게 하시고 수시로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해 주며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여 주실 것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계속되는 영적 전쟁과 신앙적 회의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옵소서. 혹이나 우리 가운데 이제 정말 힘들고 지쳐서 더 이상 못 버티겠다고 하는 분들, 포기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하는 분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힘을 내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님의 말씀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힘을 냅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응원하십니다. 더 이상 헛된 것에 힘 빼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다시 힘을 냅시다. 우리가 힘을 내어야 할 이유는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반드시 승리케 하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힘을 내어 달려갑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제는 지혜에 눌려 살던 우리를 끝까지 책임을 가지고 고난의 길에 함께 갈 동역자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수시로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해 주므로 지쳐있던 이를 돋보이게 하고자 하는 뜻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모든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여 새 힘을 얻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 민족과 세계 위에, 한국교회와 양정교회에 나아갈 비전 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와 앞으로 이룰 모든 사역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